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22일 북핵 6자회담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6자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한 방안으로 형식적으로는 5자 회담을 추진하고 내용면에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가혹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지도부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마르츠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다르스만 보고관은 22일 도쿄의 유엔대학 강연에서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정치적 압박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르스만 보고관은 유엔과 여러 정부들,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이 누구인지 규명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수뇌부와 결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권 침해에 대한 이런 법적인 책임 추궁은 타협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통해 얻은 자원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인권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 5만 명 이상을 해외에 보내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을 시키고 있지만 핵실험 때문에 이런 인권 문제들이 가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르스만 보고관은 특히 북한의 납치 문제는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라면서 김정은과 지도부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다르스만 보고관은 올해 7월에 임기를 마치며 3월에 유엔인권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국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세계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2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 하반기에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더 많은 나라들이 유엔의 인도적 난민 보호 요청에 참여하며 난민 정착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오는 11월까지 난민 8만 5천 명을 수용하고 내년엔 이를 1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국제사회가 전쟁 난민과 테러 소탕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많은 정권의 부정부패가 난민과 극단주의 등 국제 위기들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의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가 22일 터키군의 모술 인근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이날 세계경제포럼 참석차 방문한 스위스 다보스에서 중동지역 안정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터키와 좋은 관계를 원하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도 싸워주길 원하지만 군대를 무단으로 파견하는 건 주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또 ISIL은 이라크 국민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영토를 무단 점령해 40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다며 터키도 이라크를 도와주기 바라지만 군대는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일대에 초강력 눈폭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미 기상청은 22일 오후 늦게부터 일요일까지 워싱턴 지역에 6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또 광풍과 함께 해안가 지역에선 바닷물 침수 피해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과 버지니아, 메릴랜드 주 당국은 이미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눈폭풍 경보로 항공기 4,50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수단, 시리아 국적자들은 미국의 비자 면제 대상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더라도 더 이상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프로그램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북핵 6자 회담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6자 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에 중국이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한 미국인 한 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황해도 서해안과 함경남북도 동해안에는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6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북핵 6자 회담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의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강조해온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6자 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과거 6자 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6자 회담의 실효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도출되고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도 필요한 추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이란처럼 핵 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국제사회에 나오게 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는데 효과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핵 문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현실 인식 아래 북핵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대북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분석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북한 문제를 단순히 이제 핵 문제 하나만 보지 말고 북한의 전반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되겠다. 그중에는 이 김정은 정권의 성격에 대해서 다섯 개 국가들이 좀 인식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그 함의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분간 대북 정책의 초점을 대화보다는 압박에 맞추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세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당분간 남북관계가 어렵고 정체 상태가 불가피하더라도 대북 정책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혹시라도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즉각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곧 실시될 미한연합군사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한국 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유념하고 언제라도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6자 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한반도의 형세에서 대화와 협상은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며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관련 각국이 9.19 공동성명의 원칙과 정신을 지키고 조속히 6자 회담을 재개하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해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또 중국은 국제 핵 비확산 시스템의 수호자이며 한반도 평화 안정의 조성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추진자라며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제하고 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 장관은 어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중국 측의 실효적 제재 동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 개최와 관련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2016년 업무 보고 내용을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늘 해오던 방식이 아닌 무관용의 엄중함을 북측에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2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새해 업무 보고 관련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 조치를 강조하면서 관건은 중국의 협력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에 대해 전례 없이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중국 측이 북핵 불용에 대한 의지를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시김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양자 차원의 제재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6자 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조한 5자 회담과 관련해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이 실현될 경우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30년 넘게 국제사회에 논란이 됐던 이란 핵 문제를 보면 국제사회가 이란에 지속적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결과 이란이 경제를 위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며 결국 5자가 단합하면 북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5자가 단합을 한다면은 안보리 상임위석의 대부분이 참석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5자가 한국과 합쳐서 한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윤 장관은 중국이 5자 회담에 참여할지 또 지금 단계에서 각국의 반응이 어떨지는 예단하기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다만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이 북한을 향한 나름의 압박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계속될수록 북한은 뼈아픈 결과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와 기업, 은행 등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선 양자 제재 차원에서 포함될 경우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안보리 차원에서 채택될지 여부는 이사국 간 협의에 달려 있어 전망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한반도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미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도 만나 북한 도발 등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북한 비핵화와 이에 대한 압박 외교 등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해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하는 건 물론 미한일, 미한중, 한중일 등 3자 협의 체제를 활성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진 점을 감안해 북핵 문제를 다룰 별도의 상설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 대화 때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의제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2016년 업무 보고 내용을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 간 평화정착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 특별 업무팀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북핵 문제의 주무 부처가 아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졌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해 내린 조치로 풀이됩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입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대화나 교류 협력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그런 것들을 다른 부처와 협의하면서 정말 해법을 모아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TF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국장급 이상을 팀장으로 서기관 1명과 사무관 2, 3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남북회담이 개최되면 이 태스크포스에서 검토된 방안을 토대로 북한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문제들을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입니다.
국제 기준과 국민 상식에 맞는 대화를 통해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대화 재개 시 북한 비핵화를 의제로 제기하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대화와 협력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며 북한이 어떤 문제로든 회담을 제의한다면 비핵화 문제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적극 협력하고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와 5.24 조치 등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북한 도발엔 단호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한다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유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홍용표 장관은 현재 상태에서 어떤 수준의 당국 대화를 언제 하겠다는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지만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대화라면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개성공단과 관련해선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보고해 당분간 공단 폐쇄나 철수를 대북 제재 수단으로 삼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홍용표 장관은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분명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유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운영될 수 있었다며 다만 공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말해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민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인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선 전면적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당장 남북 대화가 진행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당분간 이산가족 실태 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 내부적인 준비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선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인도적 지원을 하는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도 여러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북핵 상황과 무관할 순 없다며 대북 제재나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사당국 사이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연결 통로가 올해 구축됩니다. 북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정찰 위성 사업도 착수됩니다. 한국의 국방부의 2016년 업무 보고 내용을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가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업무 계획에 따르면 미군과 한국군은 경기도 오산에 구축된 연동 통제소를 데이터 공유 체계인 링크 16으로 상호 연결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 있는 조기경보 위성으로 수집한 정보도 공유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연동통제소는 주일미군과 연결돼 있고 주일미군은 일본 자위대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이로써 사실상 미한일 3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또 2020년대 초반까지 5기를 확보하는 군 정찰위성 사업도 올해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찰위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하고 있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의지를 보이거나 실제 핵을 사용하는 단계에 대응해 외교, 경제, 정보, 군사 등 4개 분야에서 조치를 내리는 맞춤형 확장 억제 수단의 운용 연습도 다음 달 진행됩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국방 사이버 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미한 국방 사이버 정책 실무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설립되는 사이버 기술 연구센터는 유사시 북한의 사이버망을 무력화시키는 사이버 공격 무기까지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창조 국방형 미래 군사력 건설 과제로 채공형 스텔스 무인 타격 체계를 비롯해 수중에서 저항을 받지 않는 초고속 수중 운동체 개발,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한 무인 감시 체계 구축 계획도 보고했습니다. 스텔스 무인 타격 체제는 높은 공중에 채공하는 무인 스텔스 모선에서 지능 자탄을 탑재한 소형 무인기를 발전시켜 북한의 장사정포를 타격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초고속 수중 운동체 기술은 수중에서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어뢰를 개발하는 기술로 지난해 말 기본 형상 설계를 마쳤습니다. 소형 무인기 감시 체계는 지난해 3월부터 육군 2개 부대와 공군 1개 부대에서 시험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작전 운용 성능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올해 한국 국방부의 청와대 업무 보고는 고조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특히 미국과 한국 사이에 탐지와 교란, 파괴 방어에 맞춤형 억제 전략을 극대화하고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확보해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반공화국 적대 혐의로 미국 대학생 한 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학생은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북한 당국이 미국 버지니아 대학에 재학 중인 오토 프레데릭 완비어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완비어 씨가 관광 목적으로 북한에 입국해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하다 적발됐다고 전할 뿐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완비어 씨는 중국에 본사가 있는 영국계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아 투어스를 통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 여행사는 22일 성명에서 완비어 씨의 북한 억류 사실을 확인하며 완비어 씨의 가족과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에 이를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대사관은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지 않은 미국의 외교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사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완비어 씨가 닷새 기간의 북한 새맞이 관광을 마친 뒤 지난 2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2일 성명에서 미국인 억류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사생활 보호 우려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미국인을 보호하는 건 국무부의 최우선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행사 측은 미 국무부와 이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완비어 씨가 조속히 석방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대학 학생 명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완비어 씨는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출신으로 이 대학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완비어 씨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 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5월에 쿠바를 방문하고 2014년에 뉴욕에서 열린 기후변화 시위에 참가하는 등 국제사안과 여행에 관심이 많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관광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버지니아 대학 자료와 학생회 대표를 인용해 완비어 씨가 성적이 우수하고 문제 해결 능력과 지도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학교 특별 프로그램에 선정된 우수한 학생이라고 전했습니다. 완비어 씨의 억류가 확인되면서 북한에 억류 중인 서방 국적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평양에서 전했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 등 한국인 3명도 비슷한 혐의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북한 정부가 반공화국 적대 혐의로 서방 관광객을 체포해 억류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특히 미국인들의 경우 전직 대통령 등 고위급 인사들의 방북을 통해 석방 혹은 추방하며 내부의 체제 선전에 활용해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 시민들에게 어떤 행태로든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여행 경보를 통해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지난해 내린 경보에서 개별 여행뿐 아니라 단체 여행을 해도 구금 혹은 체포될 수 있다며 거듭 여행하지 말 것을 경고했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무시하는 전략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1990년대 북핵 위기 당시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이들 관리들은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무관심 속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며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후면 북한 핵 문제는 잊혀질 것입니다. 1994년 미북 간 제네바 핵 합의 당시 국무부 북한 담당관으로 협상에 참여했던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 대 선임 연구원의 주장입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21일 열린 북한의 핵 프로그램 토론회에서 위트 연구원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핵실험의 여파가 잠잠해지면 곧바로 북한을 잊고 시리아 등 다른 지역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Unfortunately, I will predict that a few months from now,
위트 연구원은 이런 무관심이 북한의 핵무기를 무서운 속도로 진전시켰다며 북한이 2009년 이후 핵무기는 물론 관련 시설과 핵무기 탑재 기술까지 빠른 성장을 이룬 점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0년이면 북한은 최대 1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수소폭탄도 상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Our projections were that the North Koreans by 2020.
1994년 미북 핵합의 당시 미국 측 협상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도 현재의 북한 핵 문제가 무관심 속에서 더 진전을 이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Why should we do anything about North Korea? Why don't we leave it alone?
북한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나 이란과 달리 당장 위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만큼 그냥 놔두면 되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갈루치 전 차관보는 이런 무관심이 언젠가 국제사회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언제 더 큰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점과 중동과 같은 곳으로 무기를 수출할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점, 그리고 한반도 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핵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 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경계했습니다. 지난 1994년과 2007년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북한 핵 사찰을 주도한 올리 하이노젠 전 IAEA 사무총장도 북한의 핵 개발 진전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핵시설과 기술을 발전시켜 4개에서 8개의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22에서 40kg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연간 40kg 정도의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If I look the infrastructure there, all the...
특히 북한은 현재의 시설과 보유 핵물질만으로도 수소폭탄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 증폭 핵분열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와 위트 연구원은 북한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도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1994년 핵합의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I don't think the policy we had failed. The policy we had during
미국은 1994년 이후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을 뿐 제네바 핵협상 당시의 정책은 성공적이었으며 결국 제네바 합의가 이뤄진 1990년대를 교훈 삼아 북한과 마주 앉아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강력한 제재와 군사 공격, 대화를 북핵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이에 따른 한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력한 제재는 북한의 붕괴를 염려하는 중국의 반대로 어렵고 군사공격 역시 동맹국들의 반대를 불러온다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 역시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과 한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의 동조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eet the agreement, other efforts at getting a negotiation going with the North Koreans and then the North Koreans.
갈루치 전 차관보는 지난 2012년 미국과 2.29 합의를 이룬 북한이 곧바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려면 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무기류와 사치품에 한정된 현행 제재 범위를 확대해 이란식 제재와 같은 금융과 해운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곧바로 중대한 추가 제재를 담은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유엔 차원의 제재 외에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독자적인 제재 수위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사치품에 한정된 현행 제재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과거 이란에 가했던 세컨더리 보이콧 수준의 강력한 금융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천영우 전 수석은 핵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제재가 나온 다음에 미국의 북한 제재법을 통한 북한하고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어떤 중국 기업뿐 아니라 제3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이게 제일 효과적이고 북한 계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들을 다 제재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포괄적인 제재를 해야 됩니다. 이란에 하듯이 포괄적인 제재를 해야 돼. 북한에 돈벌이 하는 모든 루트를 다 차단을 해야 됩니다. 몇몇 기업 그거 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조치입니다. 미국은 이 제재를 통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2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은 북한의 회사나 금융기관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이와 연관된 제3국의 금융기관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도입했지만 이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이나 불법 행위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천영우 전 수석은 미국 등 국제사회는 그동안 이란에 가했던 제재의 10분의 1도 북한에 취하지 않았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중국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영우 전 수석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미국의 BDA식 제재의 경우 북한이 이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자금 관리 방식을 변화시킨 만큼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옛날에 BDA 이후에 북한이 그런 제재를 피해 나갈 저 방도를 다 강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저기 계좌를 차명으로 저 여러 군데 개설해가지고 숨기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BDA식으로 어디 한다 그래도 어느 저 은행이 무슨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 수도 없고 그래 해봐야 딴 데 가서 또 계좌를 열어가지고 하고 하기 때문에 BDA식 그런 건 해봐야 그것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의 재무부는 지난 2005년 9.11 테러 이후 제정된 애국법 311조를 적용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을 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북한의 통치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시켰습니다. 북한이 2007년 단계적 비핵화를 담은 2.13 합의에 동의한 것도 BDA의 제재 효과가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중 간 대금 결제는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를 피할 수 있는 현금 결제와 물밀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를 회피하는 방안으로 중국인 대리인을 활용한 계좌 개설이나 금융 업무를 대행하는 음성적 거래를 크게 늘린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통치 자금이 중국 외에도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 흘러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을 제재에 동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해운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로 꼽힙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이란에 취한 조치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국가들이 북한 선박이나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에 대한 보험을 금지하고 한국과 일본 등 유관국 간 협력을 통해 북한에 기항한 중국을 비롯한 제3국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서 들어오고 나오는 의심화물이나 북한이 중지한 의심화물에 대해서만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도 북한 정권을 아프게 하는 제재 수단 가운데 하나로 거론됩니다.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비롯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국한된 현행 제재 대상을 인권 침해 관련자들로까지 확대하자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 이정훈 인권대사입니다.
그러면 뭐가 가능하겠는가? COI 보고서가 2년 전에 나온 이후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에. 이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의 어젠다로도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땐 대북 정책을 아주 포괄적으로 핵실험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특히 이 정치범 수용소 또 해외 노동자 문제 이건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 그런 대안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 총회는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북 제재가 성공을 거두려면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의 경우 중국 기업들이 주요 제재 대상이 되는 데다 북한 인권 문제의 ICC 회부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카드로 꼽히는 원유 공급 중단 역시 중국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김태호 전 한국통일연구원장입니다.
바로 북한 정권에게 직접 가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유네니머티와 메시지, 여기는 중국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중국이 해야 될 일은 핵심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석유 끊고, 식량 끊고, 민간 교육 끊고 이 세 가지인데 중국이 그렇게 해줄 것 같지 않고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패권 경쟁을 벌리고 있고 미일 동맹에 대결하고 있고 이제 이런 그 정세 속에서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중국이 과거보다는 강한 제재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강도 높은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조치로는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인 노동자 송출이나 식당 운영 등에 대한 제재, 또 밀무역 통제 강화나 핵이나 미사일 생산에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검열 강화 등이 꼽힙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강행한 데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비핵화보다 북한 체제 안정을 우선시하는 중국이 북한이 정말 아파할 대북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경우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북핵 문제에 공조하는 것이 중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한 전 한국 외교부 차관은 국제사회가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북한은 5차, 6차 핵실험을 이어가며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김 전 차관은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잉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럽의회가 압도적인 표차로 북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가 21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65표, 반대 2표, 기권 10표로 가결된 이 결의안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필요하고 위험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효과적인 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해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등 추가적인 도발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 등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인권 침해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의안은 이밖에 중국 정부가 북한의 영향력을 발휘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고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또 유엔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탈북 난민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거나 강제 송환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의안은 밝혔습니다. 표결 전에 실시된 토론에서 결의안 공동 작성자 가운데 한 명인 마리에티제 샤케이오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And we too strongly condemn the test, which is a direct threat to stabil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urther provocations should be.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등 추가 도발 행위를 삼가야 한다는 겁니다. 샤케이오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We need more concrete international action to end the impunity.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럽의회는 앞서 지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도 유럽연합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결정한 것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450만 톤으로 2014년보다 6%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계됐다고 한국농촌진흥청이 밝혔습니다. 작물별로는 쌀이 202만 톤으로 6%, 옥수수가 164만 톤으로 5%, 감자는 50만 톤으로 10% 정도 줄었고 보리와 콩 등 잡곡도 각각 6%와 5%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곡물 생산량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파종기와 이양기, 생육 초기에 가뭄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추정치는 북한의 기상과 병해충 발생, 비료 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 조사 자료, 그리고 위성 영상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라고 농촌진흥청은 설명했습니다.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사회,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2016년 레인보우 스쿨 겨울학교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겨울학교는 3주 동안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런닝맨 보고 있어요. 다시 나오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재미있게 한국어를 익힙니다. 여기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의 서울 무지개 청소년센터인데요. 탈북, 다문화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 사회에 적응을 돕기 위한 2016 레인보우 스쿨이 시작됐습니다.
저 칼라 뭐.
아니, 나 안 봤나?
이거? 안 봤어요.
올해 겨울학교는 이곳 서울 무지개 청소년센터 등 전국의 직영 및 위탁기관 17곳에서 지난 18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스쿨은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이주로 한국에 온 중도 입국 청소년과 탈북민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문화, 체험, 진로 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의 허수경 팀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겨울학교는 32주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는데 올해부터는 특별히 겨울이나 여름 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제 텀이 있는데 그 텀이 너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연장해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나 아이들이 배우는 여러 가지 이제 한국사의 이해나 이런 게 이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겨울학교나 여름학교를 이제 신설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학교는 주로 한국사의 이해나 뭐 정보 안내나 아니면 한국어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노래를 통해서 이제 한국 문화나 한국의 이제 한국어를 익히는 그런 뭐지 활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이나 그다음에 또 체육 이제 답답하게 너무 안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요즘에는 추우니까 실내에서 하는 주로 볼링이나 뭐 아니면 이제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수영이나 이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청소년들 중에는 이제 이주배경 청소년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지만 그 안에 다문화 청소년도 있고 중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 이탈 청소년,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 네, 이런 아이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전 알아요? 공전?
레인보우 스쿨은 지난 2010년 시작됐고요. 겨울과 여름 학기를 비롯해 상하반기 16주 전일제 과정과 야간, 주말학교 등 시기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소수정예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전에는 이론 수업을, 오후에는 다양한 곳에서 현장 학습을 합니다. 초급 3반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지 교사를 만나봤습니다.
지금 7명 정도가 있어요.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한국어에 덧붙여서 이제 문화까지 같이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은 문법, 어휘, 그리고 영역별로 이제 말하기, 듣기, 쓰기 위주로 기능별로 가르치고 있고 그 외의 부분에는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전래동화를 보여줘요. 애니메이션 같이 이렇게 좀 더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애들이 쉽게 다가오고 좀 더 마음이 좀 열린 상태로 바라보게 되니까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편하게 습득을 할 수 있고
중도 입국 탈북 청소년이나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주로 중국에서 온 경우가 많은데요.
중국어 사용이 워낙 좀 많아서 애들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어로 질문을 하고 선생님이 한국어로 대답해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옆 친구들끼리 그냥 중국어로 쉽게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해 버리니까 이게 좀 더 한국어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가 차단을 해버리니까 좀 어떻게 해서든 한국어를 통해서 한국어 설명을 통해서 가르치니까
중국에서 온 박민정 학생은 한국에 온 지 4년이 됐지만 아직 한국어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문법이랑 쓸 때는 띄어 쓰기 같은 거. 정말 너무 복잡해요. 실생활은 대부분 중국어로 해요.
박민정 학생은 재미있는 현장 학습이 있는 오후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하는데요.
특수 분장, 멍 화장, 멍 드는 거 그런 화장, 그리고 손가락이 부러진 화장. 오후 활동이 재밌어요.
캐나다에서 태어난 김미영 학생은 한국어로 대화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쓰고 읽기가 아직 서툽니다.
한국말은 제가 많이 하지만 문법이랑 그런 게 어려워서 이게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뭐 많은 애들이 저처럼 이렇게 어렵게 한국말 배우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저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작년 여름방학에도 여기 왔었는데요. 그때 볼링 그랬는데 갔고 그렇게 재밌게 놀아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여기서 누가 가장 인기 많아?
레인보우 스쿨의 학생들은 태어난 나라도 또 한국어를 구사하는 수준도 다 다르지만 함께 공부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황해도 서해안과 함경남북도 동해안에는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6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 영하 12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18도, 낮 최고 영하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다소 끼겠는데요. 해주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고 함흥과 심포에서는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9도, 최고 영하 7도, 해산 최저 영하 28도, 최고 영하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성진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13도, 최고 영하 9도, 선봉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12도가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고 눈이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1.5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월 23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22일 북핵 6자회담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6자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한 방안으로 형식적인 5자 회담 외에 내용면에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여러 북핵 문제를 창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해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가혹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북한 수뇌부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마르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을 방문 중인 다르스만 보고관이 22일 도쿄의 유엔 대학 강연에서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정치적 압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르스만 보고관은 유엔과 여러 정부들, 민간단체들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이 누구인지 규명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수뇌부와 직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권 침해에 대한 이런 법적인 책임 추궁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르수반 보고관은 특히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통해 얻은 자원으로 실시되고 있다면서 인권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 5만에서 10만 명 이상을 해외에 보내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을 시키고 있지만 핵실험 때문에 이런 노동권 유린 문제들이 가려져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르스만 보고관은 특히 북한의 납치 문제는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라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다르스만 보고관은 올해 7월에 임기를 마치며 3월에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과 권고를 담은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남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올해 세계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2일 스위스 다보스 경제포럼 연설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 하반기쯤 뉴욕의 유엔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선 더 많은 나라들이 유엔의 인도적 난민 보호 요청에 참여하고 난민 정착 방안들이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오는 11월까지 난민 8만 5천 명을 수용하고 내년엔 이를 1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의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가 22일 터키군에 이라크 내 모술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세계 경제 포럼 참석차 방문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중동 지역 안정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터키와 좋은 관계를 원하며 이슬람 순위파 과격 무장 세력인 ISIL과도 싸워주길 원하지만 그렇다고 군대를 무단으로 자국에 파견하는 건 이라크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터키는 지난 2014년 이후 이라크 일부 지역에 자국군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엔 훈련 차원이라면서 100명을 추가로 이라크에 파병하고 탱크도 중무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일대에 초강력 눈폭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22일 오후 늦게부터 모레까지 일요일까지 워싱턴 지역에 6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또 강풍과 함께 해안가 지역에선 바닷물의 침수 피해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인근 지역에서는 이미 주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학교들도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눈폭풍 경보로 항공기 4,50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이상 BOA 세계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